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 9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이들에 의한 대규모 추가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교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어제 새벽 도네츠크 인근에서 박격포와 탱크의 지원 사격을 받은 천여 명의 친러 반군들이 공격을 가해 정부군 병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군 측은 정부군의 공격으로 15명의 민간인과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월 전선에서 모든 중화기와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의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오늘 중국 태난먼 사태 발발 26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 당국은 탱크를 앞세워 이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 수만 명은 빅토리아 공원에 집결한 뒤 가두 행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홍콩은 오는 17일 직선제를 통한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콩 유권자들이 행정장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장관 후보들은 중국이 임명한 후보 추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늘 태난먼 사태 발발 26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당국에 태난먼 사태로 희생된 공식 사망자 수 공개와 현재 수감 중인 관련자들의 석방 그리고 평화적인 기념식 개최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체포 중단 등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항소법원이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과정에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앞서 재판 과정에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살인 혐의가 누락됐다는 검찰의 항소를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 일정을 오는 11월 5일로 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오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군사훈련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마스 측이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측의 이번 공방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지지하는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어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하마스 요원 한 명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이었다며 유대인들에 맞선 항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양쯔강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4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하루 만에 수십 구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구조대가 전복된 배의 바닥을 뚫고 들어가 39구의 시신을 추가로 인양했다며 공식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여객선 탑승자 수가 456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조된 사람이 14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377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현재 중국 당국은 여전히 배 안에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주유소가 폭발해 적어도 7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를 피해 주유소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여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나 현지 라디오 방송은 어제 북부 아크라시의 주유소 한 곳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현지 군 병원에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돼 있으며 추가 희생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크라시에서는 최근 이틀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가옥들이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겼으며 일부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이 테러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전략이 이와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지예요.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한 말이 실렸는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극적이더군요.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ISIL이 요즘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영국인, 미국인, 심지어 한국인 청년도 ISIL 대원으로 가다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 듣게 되는데요. 이 해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 사회 연결망에 ISIL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참 끌릴 만큼 세련된 전략으로 유혹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ISIL을 공격한 이야기가 소개된 겁니다. 이 정보 정찰 감시단 소속 정보 요원들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ISIL의 활동 역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미국도 미끼를 던진 건데요. 일부 SNS 공개 토론마당에 ISIL의 지휘 통제 능력을 부풀린 글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반응이 왔나 봅니다. 정보 요원들은 반응이 온 지점을 추적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22시간 후에 미사일 세 발로 테러 조직의 건물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무력화된 목표물의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 지난 1, 2월 두 달 동안만 4만 6천 개 이상의 SIS의 트위터 계정이 개설이 됐는데요. 계정을 폐쇄하기 무섭게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공격적으로 청년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10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대체로 흐리겠고 15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요. 기온 17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레이 찰스가 부릅니다. Stand by me 골라봤습니다.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stand
by m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보스턴에서 사살된 테러 용의자가 경찰관 참수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발표한 소식, 또 미국의 4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달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질 않았는데요. 보스턴 시민이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걱정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네요.
네. 지난 2일 미 연방수사국 FBI와 보스턴 경찰이 시내에서 한 남성을 사살했는데요. 사살된 남성은 수사당국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테러 용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당국자들은 올해 26살인 우사마 압둘라 라힘이 경찰관 참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라힘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참수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네, 이 수사당국이 라힘의 경찰관 참수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라힘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군용칼 3개를 구입한 것이 이 수사당국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FBI가 라힘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는데요. 이 라힘이 조카와 통화하면서 조각하는 데 아주 좋은 칼을 샀다. 가슴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걸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ISIL이 하는 행동을 얘기한 건가 본데 ISIL이 이 포로들을 참수하고 나서 이 머리를 희생자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라힘은 이 사회운동가 파멜라 갤러를 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갤러는 지난달 텍사스에서 열린 무함마드 만평대회를 주최한 여성인데요.
네.
이 당시 그 무장괴한 두 명이 이 만평대회장 입구에서 총격을 가해서 경비원 한 명이 부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무장 괴한들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밝혀졌습니다. 라힘은 만평대회를 주최한 갤러를 참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조카에게 말했고요. Boys in blue, 그러니까 푸른색 옷을 입은 남자들, 경찰관을 무차별 참수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 당국이 행동에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2시간도 안 돼서 출동했는데요. 이 아침 보스턴의 한 동네 상점 앞에서 라힘을 불러세우자 라힘이 긴 군용칼을 빼들고 위협했고요. 무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위협을 가해서 요원들이 라힘을 사살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이 경찰의 과응 대응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사실 그 숨진 라힘의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긴 했습니다. 이 요원들이 라힘의 등 뒤에 대고 총을 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동영상을 판독한 결과 그 같은 가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동영상을 함께 본 이슬람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등 뒤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라힘이 친구에게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친구도 이 참수 테러에 동참하려고 했던 건지 또 다른 공모자는 없습니까?
네, 당국은 뭐 이 일, 그 라힘의 조카, 뭐 어떤 언론에서는 친구라고도 보도하는데요.
네.
이 데이비드 라이트를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라이트는 사법방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로드 아일랜드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용의자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라힘과 조카, 또 다른 용의자 이 세 명이 만나서 경찰관 살해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숨진 라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라힘의 가족은 겸손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라힘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라힘과 같은 이슬람 사원에 다녔던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라힘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를 전도하려는 열의가 아주 대단했고 또 과격한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에 일어난 텍사스 만평대회 그 총격 사건도 그렇고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그러니까 3일 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이번 보스턴 사건을 가리켜서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극단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에 따르면 사살된 라힘은 인터넷상에서 ISIL과 연락하고 ISIL의 선전물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당국의 감시망에 올랐는데요. ISIL이 그 인터넷,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인터넷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신뢰도가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에 도전하는 후보가 한 명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링컨 체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어제 그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체피 전 주지사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면서 클린턴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는 것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미 의회가 그 이라크 침공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 그 링컨 후보와 클린턴 후보 모두 당시 그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요.
네.
당시 링컨 후보는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클린턴 후보는 이 결의안에 찬성했는데 이것이 2008년 대선 당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링컨 후보가 원래는 공화당 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거네요.
네, 그 체피 후보는 상당히 흥미로운 경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62살인 체피 후보는 1990년대 초에 로드아일랜드 워윅시의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1999년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워싱턴에 진출했고요.
네.
이 동성결혼과 여성의 낙태 권리, 또 연방 소득세 인상을 지지하는 등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다니 결국 그 공화당을 탈당했고요. 2010년에는 무소속으로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체피 후보가 경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특별히 정책 구상을 밝힌 게 있는지 다른 후보들과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미국은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이 체피 후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 미터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사형제도 폐지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 정보 당국의 그 감청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 그 전 NSA 직원,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생활 중이지 않습니까?
네.
스노우든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채피 후보가 주장했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채피 후보가 나서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제 4파전이 된 건데요. 채피 후보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는 되나요?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 지난 4월에 채피 후보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피 후보가 그 주지사 시절의 그 평가라든가 업적이라든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채피 후보는 현재 그 선거자금 모금이나 선거운동 조직 면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선거자금 모금 목표를 1억 달러로 정해놓고 있고요.
네.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미 4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채피 후보는 아직 전국적인 선거운동 조직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요. 민주당은 뭐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대세인데요.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등장하는 게 클린턴 후보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클린턴 후보 측이 이런 현상을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 버먼트주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현재로선 이렇게 4명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아주 적당한 숫자란 겁니다. 클린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면 민주당 후보 자격을 거저 얻는다는 인식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후보들과 토론회를 거치면서 클린턴 후보가 더 단단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월간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 무역 적자가 4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의 무역 수지 적자도 애초 514억 달러에서 506억 달러로 수정했는데요. 그러니까 4월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폭은 19.2%로 지난 2009년 초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4월에 약 44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줄어든 거죠.
네, 자, 이렇게 적자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서비스 수출의 증가와 수입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4월의 수입액이 2,300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 3.3% 감소했는데요. 대아시아 상품 수출입의 길목인 서부 항만의 노사 분규가 올해 초에 해결되면서 항구에 묶여있던 재고품이 풀렸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히 수입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수출은 특히 서비스 분야가 활기를 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4월에 그 전반적인 수출이 1% 증가하면서 약 1,9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서비스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609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역 적자폭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분야란 유통이나 금융, 운송, 건설, 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교역을 뜻합니다.
네, 그럼 국가 간 무역 적자폭은 어땠습니까?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는 중국과의 경우 무역 적자가 265억 달러로 가장 컸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에 31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수출의 경우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줄어든 반면에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달러화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해외로 수출되는 미국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적자폭이 감소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폭이 줄어든 데는 서비스 수출 호조와 함께 미국 내 에너지 업계가 활기를 띈 게 큰 몫을 했는데요. 자체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춘 겁니다. 실제로 4월 석유 무역 적재는 68억 달러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미국은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논란 한창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북한에도 이 보험이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친구들끼리 있다가 어느 한 친구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너 보험이라도 들었니?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일단 이 보험이라는 게 재해나 손실에 대비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험의 개념은 역사가 아주 오래돼서요. 이미 기원전에 고대 중국인들과 바빌론 사람들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런 보험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이 저축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둘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보험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뜻밖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에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때 그동안 저금해둔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보험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공동경제제도입니다.
네, 그럼 우선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야겠죠?
예, 크게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와 국가나 공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영보험회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다루는 보험이 바로 이 공영보험에 해당합니다.
네.
예, 미국 연방정부도 이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위한 노후 대비 장기 요양 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이런 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험도 종류가 참 다양하죠?
예,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선택해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요. 주택보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목돈이 있으면 집값을 다 지불하고 사겠지만 이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불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얼마간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주택보험도 대부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종업원 상해보험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반면에 선택해 드는 보험 중에 대표적인 걸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재난보험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죠. 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정부가 개인의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주가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대표적인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주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까지 사야 자동차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네.
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 보험 가입 번호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판매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도 이 새로 자동차를 샀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보험을 들었으면 이 보험 비용을 내야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또 운영되나요?
예, 먼저 이 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찾아서 보험회사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는 이 자신이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또 보험 기간, 문제 발생 시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예, 보상액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고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을 때는 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겠죠.
네, 이 보험이라는 게요. 만일의 네. 사고에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 개인의 부담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들어보면요. 미국은 이 자동차가 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성인이 되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들죠.
네.
예, USA Today 신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가 2억 1천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운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가족은 가족이 4명인데 자동차가 4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를 제각기 소유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러자면 정말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네. 뭐 당장에는 꼬박꼬박 매달 돈이 들어가서 아까운 것도 같지만 사실 막상 사고가 나거나 보면은 보험도 톡톡히 보게 되죠.
예, 역시 이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보면요. 미국에서 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 수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만 3만 3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평균 90명 넘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요.
네.
예, 이는 사망자만 통계한 경우고요. 부상이나 경미한 접촉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이 자동차 사고는 거의 매 순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 특히 운전자가 가장일 경우 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요. 이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비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네.
예, 그만큼 이 자동차 보험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보험회사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형편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사항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피해 배상 조건을 제공하고 대신에 매달 불입하는 보험 금액 수는 적게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더 싸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회사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업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도 주마다 다 다르다고 하죠?
예, 최근 한 보험전문 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가 이 미시간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현재 미국의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금은 연간 $815라고 하는데요.
네.
예, 미시간주는 이보다 무려 136%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 뒤를 로드아일랜드와 뉴욕, 델라웨어 등이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싼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였는데요. 평균보다 41% 낮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보험도 있겠지만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보험도 많죠.
예, 보험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 보험의 역사가 길고 또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많은 미국에서는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부상에 대비해서 특별한 보험을 든다든지 이 값비싼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들이 악기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운동선수는 100만 달러짜리 머리카락 보험을 들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은요, 내가 불입한 금액 이상으로 보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윤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예, 보험회사는 이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증권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빌려줘서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네.
예, 납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당연히 가입자들의 사고가 예상보다 적으면 회사 수익이 올라갈 테고요.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으면 회사가 경영이 어렵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고 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확 높이면 이 회사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타격이 있겠죠.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이 내놓는 상품들이 항상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노라 존스의 Sunrise 골라봤습니다. 들으시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방송됩니다.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or hours. Sunrise,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afternoon's already come and gone. And I said, who?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Florid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미국 50번째 주 하와이 다녀왔었죠.
네,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이 태평양 한복판에 뚝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이 하와이는 한 개 섬이 아니라 이 100여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주인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8개 섬이 주 전체 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8개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오아후 섬이라고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 하와이 주도인 호놀룰루도 오아후 섬에 있고요. 또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와이키키 해변도 바로 이 오하우 섬에 있습니다.
네, 이 하와이는 또 화산 섬들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용암이 분출되는 곳도 있고요. 용암이 흘러내려서 굳어진 곳에 마을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와이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지진 해일이라든지 태풍 같은 이 자연재해를 비껴갈 수가 없는데요. 하와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함께 그런 것들 역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 여행, 오늘은 어디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중부 일리노이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륙 깊이 들어서 있다. 웅장한 산은 찾아보기 힘들고 미국 중부지역 대부분 주들이 그런 것처럼 일리노이주 역시 가도 가도 끝없는 옥수수밭과 콩밭이 펼쳐진다. 그래서 어쩌다 야산이라도 하나 발견되면 반갑기까지 하다. 일리노이주는 미국 최대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다. 코리조업 일리노이주 관광청장의 설명을 우선 들어보자.
Well, I think Illinois is very unique. It's very diverse. We really offer something for every type of interest for visitors.
일리노이주는 매우 독특한 주입니다. 아주 다양하고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관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 역사적 문화적 공간에서부터 대통령 도서관 그리고 66번 도로까지요.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볼거리가 많고 다양한 주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구경 오기 전까지는 일리노이주가 이렇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주인 줄 몰랐다고들 하는 겁니다.
한이주는 아름다운 풍경은 기대할 수 없지만 일리노이주에는 대신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다. 바로 미시간 호수다. 호수가 넓어봤자 얼마나 넓으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시간 호수는 그 넓이가 6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나 된다. 북한 전체 면적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넓이니 얼마나 큰 호수인지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미시간 호는 세계 5대 호수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큰 호수다. 이 미시간 호를 끼고 도시도 들어서고 대규모 공업단지도 들어섰다. 그렇게 들어선 도시가 바로 시카고다. 시카고는 미시간 호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코리조업 일리노이주 관광청장은 말한다.
Well, Chicago being situated on the lakefront with the Great Lake.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미시간 호수가 있어서 바람이 많이 듭니다. 미시간 호수와 시카고를 보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미시간 호수는 정말 크기 때문에 마치 바다의 수평선을 보는 것 같아요.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와 낭만이 느껴집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워싱턴이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다른 대도시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현대적인 모습의 미국 도시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시카고라고 생각합니다.
People look up now. The sound peals over the city. People look up to see the sky fill with flames.
1871년 시카고는 도시가 다 타버릴 만큼 큰 불이 났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걸까? 시카고는 이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안목을 한데 모은 눈부신 마천루의 도시로 거듭났고 현대미를 갖춘 세계적인 도시 반열에 당당히 오르게 된다.
시카고 obviously is a fantastic city and Chicago is great to visit in the summer, whether it's iconic buildings like the Willis or the Sears Tower.
시카고의 유명한 명소로 윌리스 타워가 있습니다. 여름에 정말 좋아요. 원래는 시어스 타워라는 이름의 건물이었는데 윌리스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죠. 110층짜리 건물인데 1973년에 세워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이 시어스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 윌리스 타워에는 레지라는 아주 유명한 명물이 있는데요. 103층 꼭대기에 건물 밖으로 삐죽 튀어나오도록 만든 유리상자 같은 건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름다운 시카고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시카고는 또 역사적인 66번 국도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66번 국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미국의 유명한 고속도로다. 이 긴 길을 따라 도로 중간 곳곳에 마을이 생기고 상점들이 생겨났다. 시카고 사람들은 1926년에 완공돼서 1985년에 폐쇄됐다가 2003년 다시 복원된 엄마의 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66번 도로의 시작점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시카고가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도시긴 하지만 일리노이주의 주도는 스프링필드다.
State capitals in Springfield. I think our capitals, the dome is probably one of the most beautiful domes.
스프링필드입니다. 특히 주 의사당 건물이 아름다운데 다른 어느 주보다도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부의 작은 도시예요. 주지사가 있고 주 의사당이 있는 행정 도시죠. 주의 모든 것이 이 스프링필드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일리노이주 구호는 랜드 오브 링컨인데요. 1955년에 주의회가 채택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인가 보다. 달리는 자동차에 붙어있는 표지판들마다 랜드 오브 링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맞다. 일리노이주의 자랑, 아니 미국의 자랑인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 일리노이주 사람이다. Yet if God wills that it continue until all the wealth piles.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늘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대통령이다. 미국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이 에이브러햄 링컨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참담한 환경 속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살고 있던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도 늘 거론되는 거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른 그의 입지전적인 삶과 인품에 대한 경외심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So you know, if you're traveling in central Illinois, obviously Springfield is home to Abraham Lincoln, our 16th president, and the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is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있습니다. 링컨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사실 링컨은 일리노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켄터키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링컨이 사회생활을 하고 정치 생활을 한 곳이 일리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링컨이 일리노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이브라함 링컨의 땅, 일리노이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리노이주에는요, 또 다른 대통령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죠?
예, 이제 내후년에 퇴임하게 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앞서 링컨 기념도서관은 주도인 스프링필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시카고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태어난 곳은 하와이인데 시카고에 기념도서관을 세우는군요.
예, 앞서 링컨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기념 도서관 부지 선정을 놓고 하와이와 뉴욕, 시카고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가 최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반대로 고향이 일리노이 주인데 다른 곳에 기념 도서관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레이건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로 나타나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리노이 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리노이주 25센트 동전에는 에이브럼 링컨의 모습과 시카고 스카이라인, 이 고층 건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 속의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이 아니라 청년 링컨의 모습인데요. 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손에 책, 아마도 법전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책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링컨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농사를 손에서 놓고 드디어 혼자서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하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일리노이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인디애나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cing on the cake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제가 제이슨에게 You ha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나 오늘 대학원 입학 허가서 받았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대.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Wow, congratulations! 라고 답했죠. 이어 제이슨이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게다가 여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생겼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고 뭐겠니?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학교 가기 전에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icing on the cake.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Today's phrase is icing, I-C-I-N-G, icing on the cake, C-A-K-E, cake, icing on the cake. If something is referred to an icing on the cake, it is an extra benefit that makes a good situation even better.
케이크 위에 바르는 크림 또는 설탕과 버터로 만들어진 장식을 icing, icing이라고 합니다. 케이크만 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달콤한 아이싱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말 그대로 비단 위에 예쁜 꽃을 더하는 격이죠. 이렇게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지는 걸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이라고 합니다.
Isn't it so nice to be in a good situation and then something better happens on top of that? Now that's icing on the cak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I got a new job today. Plus, my parents bought me a new car. Now that's icing on the cake.
라고 하면 오늘 새 직장을 구한 데다가 부모님께서 새 차까지 사주셨어. 이게 금상첨화 아니고 뭐겠니?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cing on the cake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Let's review. Icing on the cake means to have a good situation
and have something better happen on top of that.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8년 6월 4일 오늘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조반니 카사노바가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사노바는 신학과 자연과학, 예능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사노바는 또한 큰 키에 남자다운 풍채를 겸비해 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을 탐했던 낭만파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지향점은 여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나는 여자들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러나 자유를 더 사랑했다는 그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카사노바는 이후 체코 프라하에서 사서로 일하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그린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연애담을 그린 이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이후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풍속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오늘 중국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군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The noise of gunfire rose from all over the center of Peking. It was unremitting.
학생과 노동자,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이 시위대는 두 달 전 사망한 개혁 성향의 정치인 후야오방의 명예 회복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이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군인들의 무차별 발포로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는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천안문 사건은 BBC와 CNN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됐고 중국은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B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